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전격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접근은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 외에 별다른 확인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책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위협에 적극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팔에서 보름 만에 다시 강력한 지진으로 많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총리 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단 정치와 공포 정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첫 소식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충격적인 소식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과 불충죄로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북한의 군부서열 2위로 재작년 처형된 장성택 이후 숙청된 북한 인사로는 가장 고위급입니다.
이 말씀하신 불경과 불충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의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군 일꾼 보고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고 평소 김 제1위원장의 군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현 부장이 반역죄로 숙청됐다는 첩보도 있지만 현재 정황상 모반 가능성보다는 불경죄, 다시 말해서 유일 영도체계 10대 원칙 위반이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현 부장이 숙청된 사유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불발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숙청일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영철 부장의 숙청은 이전과 비교할 때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의 숙청이 과거 장성택이나 이용호 총참모장의 숙청 때와 달랐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네.
당 정치국의 결정이나 재판 진행도 없이 체포된 지 2,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라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단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영철 부장이 평양 순남구역에 있는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위 간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고 밝혀 국내외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공포 정치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3년 자신의 고모부이자 자신을 옹립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반국가 행위 등을 이유로 처형을 했었죠.
네.
또 올해 들어선 내각의 임업성 부상을 포함해 고위 간부 15명을 처형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현영철 외에 마원춘 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변인선 전 군총참모부 작전국장, 그리고 한광상 전 노동당 재정정리부장 등 한때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통하던 간부들이 숙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집권자가 대대로 이런 공포 정치로 지도층과 또 주민들의 복종을 끌어내고 권력 안정을 꾀했지만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식은 선대 권력자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네.
선대의 방식이 정권의 위협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손을 터는 방식이라면 김정은 방식은 주기적으로 상층 간부 중에서 개인을 골라내서 굉장히 시끄럽게 숙청을 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네.
이런 숙청 방법의 효과는 김정은이 북한의 상층 지도부 전체를 상대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숙청 방식은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삼는 것. 그런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서는 체제 위협과 같은 엄중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정적을 숙청했다면 김 제1위원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사소한 행동까지도 빌미로 삼아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형중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너무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은 탓에 주변 인물들을 장악하는 데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제1위원장의 이런 컴플렉스가 핵심 측근들을 겨냥한 화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콤플렉스 또 정치적인 의도까지 담아서 거리낌 없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숙청의 득과 실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계속해서 측근들의 사소한 행동이나 건설 현장의 전문적인 문제 제기까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즉흥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할 경우 정권 안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런 식의 숙청이 이어진다면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권력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권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측근들을 겨냥한 화살이 나중에는 김 제1위원장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등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파장과 득실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매체들이 전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하달하자 잠수함이 탄도탄 발사 심도까지 침하했고 잠시 후 바다면을 뚫고 탄도탄이 날아올랐다면서 발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의 탄도탄 수중 발사 능력이 최신 군사과학 기술적 수준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중앙통신은 시험 발사 장소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에는 발사체 몸통에 붉은색 글씨로 북극성 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발사 시험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정책 당정 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약어로는 SLB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재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북한의 SLBM 개발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 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의 반응 살펴봤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국 공당국이 추진 중인 이동식 미사일에 대한 선제 방어 체계인 힐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가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표적으로 하는 개념인 만큼 SLBM 대응에는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한국군의 역량을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잠수함 전력을 재정비하는 문제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잠수함 전력과는 별개로 대잠수함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군 당국은 한민구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앞으로 4, 5년 뒤 북한이 SLBM을 신포급 잠수함에 장착해서 전략화한다면 전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김 대변인은 현재 미한 연합전력으로도 북한 잠수함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잠 미사일인 해성 3등을 통해서 SLBM이 장착된 북한 잠수함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도 있고 미한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추적해서 현장에서 요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북한 매체의 발표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개발 완성된 북한식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의문점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험한 것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압축가스 사출 체계라는 지적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초보적 단계의 실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발사체가 잠수함에서 발사된 게 아니다 이런 지적은 뭔가요?
네,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이나 수중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사출 실험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보수 성향의 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에 실험이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씨 역시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견에서 이번 실험이 바지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버뮤데즈 씨의 그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버뮤데즈 씨는 북한의 시험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0일 현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독 결과 부두에 있는 신포급 잠수함 상단의 수직 발사관은 SLBM의 발사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SLBM은 지상과 수중 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잠수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앞에서 미 당국자들이 한 지적대로 부두 인근의 물밑에서 초기 형태의 사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한 노동신문의 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제1위원장과 사출 실험 장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초기 SLBM 실험은 매우 위험한데 최고 지도자가 지척에 있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게 아니면 잠수함과 SLBM에 모두 완벽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네.
군사 전문 매체인 IHS 제인스는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배 앞에서 미사일 사출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 보도는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SLBM, 이 SLBM 개발에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뭡니까?
네, 미국과 한국의 고위 군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특히 예고 없이 발사하는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경고해왔습니다. 추적과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응할 시간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제2의 타격 무기로 불려왔습니다. 북한이 만약 SLBM을 실전 배치한다면 재래식 공격이거나 핵탄두 공격이거나 모두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과 미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야간 포사격 훈련으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한국 서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야간 포사격 훈련이 사전에 통보가 됐습니까?
네, 북한군 서남전선 군사령부는 지난 13일 서해군 통신선을 통해 한국합동참모본부에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네.
내용은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13일 밤 9시부터 10시 25분 사이에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약 2km 부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를 발사했고요.
네.
14일에는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역에서 포사격을 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해에서 야간 포사격 훈련에 앞서서도 북한의 위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위협이었나요?
네. 북한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남전선 군사령부에 비상특별경고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해 열점 수역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놓은 해상붕괴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해상 붕괴선을 침범하는 한국 해군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이 조준 타격을 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서남전선 군사령부 명의의 전통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다음날 입장 자료에서 북측이 한국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긴장 조성 책임을 전가하면서 고강도 위협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북측이 도발을 자행할 경우 비로소 지켜온 서해 NLL을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서해안의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 정부는 외교 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와 단호한 응징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준타격 위협을 잇따라 언급한 것은 서해상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방침을 박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반발하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이 4월 중하순에 종료되면 5월부터는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었는데요.
네, 그렇죠.
올해는 북한이 이달 들어서 오히려 도발 위협을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반영해 긴급 외교 안보 장관 회의까지 열었다는 소식. 박병훈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꿈의 대화 함께 듣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 방 창가에 소리 없이 내려앉으면 작은 화분 그 속에 나의 어린 꽃들이 지난 밤에 얘기해주곤 해.
이 기타 연주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인 비비 킹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1949년에 발표한 3 o'clock blues, 3시의 블루스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블루스 음악 애호가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지난 14일 비비 킹이 향년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블루스는 미국 흑인들의 한을 담고 있는 음악 장르인데 비비 킹은 블루스의 황제로 불리우며 블루스 음악가 중에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비 킹은 1925년 9월 미시시피의 한 목화 농장에서 흑인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장일을 도우며 자랐는데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고 16살에는 거리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찬송가를 주로 불렀는데 행인들의 요청으로 블루스도 부르기 시작했고 곧 전문 블루스 가수가 됐습니다. 비비킹이라는 예명도 블루스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라일 비 킹인데 라디오 방송국 DJ로 일하면서 블루스 보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줄여서 비비킹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비비킹은 1949년에 첫 음반을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했는데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매년 300일 넘게 무대에 오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비비킹은 음악가라면 음악을 가장 잘해야 하고 공연을 보러 온 관중들에게는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매번 철저한 공연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비비킹은 미국 대중음악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블루스 명예의 전당과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모두 헌액됐습니다. 또 보통 음악가들은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들다는 미국 최고 권위의 그래미상을 15번이나 받았습니다. 블루스 음악이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음악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비비킹을 말합니다. 그만큼 비비킹은 블루스를 대표하는 음악가였고 그의 타계 소식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지난 14일 타계한 블루스의 황제 비비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팔 지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지진 피해를 겪은 네팔에 이번 주 다시 또 지진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진으로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진은 규모가 7.8이었죠.
네.
지진이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곳은 네팔 동부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또 지난번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도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비슷한 지역에서 두 번이나 이제 잇따라 지진이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네, 이번에도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인데 추가 인명 피해도 뭐 발생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도 이제 인명 피해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까지 이제 두 지진을 통해서 8,3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네팔 당국이 집계를 했었고요.
네.
네팔에서는 이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첫 번째 지진만으로도 만 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정말 설상가상으로 추가 지진이 다시 멀지 않은 곳에 발생하면서 이런 인명피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진 이후로 보름 만에 또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그 지진에 대한 공포가 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팔에서 이미 지난번 지진 이후에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네.
또 네팔은 두 이제 이 거대한 판이 겹치는 그래서 그동안 지진이 주주적으로 발생했던 곳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지진 이후에도요 수십 차례 여진이 발생했고요.
네.
그 중에는 규모 6이 넘는 강력한 또 지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고요.
네.
주민들은 이 지진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밤을 대부분 보내고 있는데 이 밖에서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천막 같은 구호 물품이 매우 부족하고요.
네.
또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현지에서 구호 활동에 나섰던 미군 헬기가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잔해로 발견이 됐고 탑승했던 네. 군인들도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미국은 실종 사흘 만인 지난 15일에 수색팀 잔해를 찾았다고 발표를 했죠.
네.
실종 당시에는 미 해병대원 6명, 또 네팔 군인 2명, 이렇게 8명이 이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존 위슬러 미 해병대 제3 원정군 사령관이 지난 이 15일에 잔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이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들은 힘든 상황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임무에 나섰었다면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돕기 위해서 구호 활동에 나섰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도 현지에서 미국의 구호 활동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네팔 지진이 난 지역이 대부분 이제 험준한 산악 지형이고 기상도 좋지 않아서 구호 활동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그런 구호 활동, 구조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번에 이제 실종됐다가 잔해가 발견된 해병대 휴이 헬기를 비롯해서 이미 10대 이상의 항공기를 네팔에 보냈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조했죠. 또 50톤의 긴급 구호물자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구호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팔에서 보름 만에 다시 강력한 지진으로 또 많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일본 내각회의에서 10개의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 재정비 법안이라는 것과 국제평화지원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네.
제목에서 둘 다 이제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인 제한을 없애고
네.
또 자위대 파견의 조건도 더욱 넓힌 것인데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존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반발 목소리도 반대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요. 또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위대가 일본 주변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건 이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개정한 이 두 나라의 새 방위 협력 지침에도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번에 이제 포함된 내용은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인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네.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네.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이게 네.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과거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네.
평화헌법을 근거로 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가지되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집권 후에 관련 헌법 개정이 쉽지 않자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새로 의결한 법안에는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변국인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본이 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받은 이 상황을 가정했을 때
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제 같이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네.
즉 이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위협에 처했을 때 이 일본 자위대가 이제 한반도에 보내질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네.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에 의거해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보내더라도
네.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앞서 말씀하셨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개정한 두 나라의 새 방위협력 지침에는 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되진 않았는데 하지만 이번에 일본 이 내각에서 의결한 데는 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영역 국가 동의 규정에 들어갔는데 이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죠.
네. 일본이 이렇게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일본의 뭐 이런 집단적 자위권이나 자위대 활동 확대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합쳐서 이제 어떤 일본의 군사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14일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법안 의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요. 앞서 이제 아베 총리는 법안에 이제 평화란 이름을 넣었지만
네네.
시위대는 이번 법안이 일본을 다시 군국주의 이제 군사 중심 위주로 가게 하는 전쟁 법안이라고 또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또 이 평화국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70년 넘게
네.
기울여온 노력이 이런 아베 총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군사력 확대로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대 목소리 때문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내각 의결이 있은 날 바로 이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 밝혀온 입장이지만 일본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이제 계속 점증하고 있는 위협이죠.
네.
일본이란 국가를 보호하고 또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변하고 있는 이 국제 안보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 평화에 더욱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자위대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점증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항상 이제 북한을
네.
함께 언급을 하고 있죠.
일본 내각이 법안을 의견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말까지인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꼭 이제 회기 동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는데 하지만 뭐 일본 국회에서도 자민당이 우세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 채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드문 그런 자리였죠. 케리 장관이 지난 12일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 소치에서 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처음이었고요.
네.
거의 2년여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두 나라 관계가 냉전 이후에 거의 최악 아닙니까?
네네.
하지만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고위급 대화를 일단 제기를 했고 따라서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조금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이제 회담을 했다는 것만 봐도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회담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요.
네.
케리 장관과 푸틴 대통령 모두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제 일단은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네네.
이제 대립보다는 화해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회의도 당초 예정됐던 시간을 넘겨서 4시간 가까이 길게 진행이 됐는데 또 케리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갖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협력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두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뭐 획기적인 진전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을 주로 논의를 했나요?
이란 핵협상 타결, 뭐 이란 핵협상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이제 당사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또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들을 주로 논의했다고 하고요. 또 양측 모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이 두 나라 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를 했고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양측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살펴보죠.
네, 우선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요. 캐리 장관은 두 나라가 협력해서 앞서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제거했던 점을 언급을 하면서
네.
두 나라가 힘을 합칠 때 진정한 진전과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 사태도 두 나라가 협력해서 풀자는 그런 말이죠.
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캐리 장관도 시리아에서 협상을 통한 아사드 정권의 교체 없이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반대로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이 정치적 협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이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반대해왔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나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 기존의 입장들을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러시아는 여전히 이제 서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을 군사 지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또 이것도 기존의 입장인데 오히려
네.
미국이 휴전협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에 이제 캐리 장관과 라브로프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가진 공통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도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 공통의 입장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 또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지만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캐리 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철저히 이행되고 또 동부에서 다시 군사작전이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나라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회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네.
크렘린궁은 이번 회담이 매우 유용하고 긍정적이었다. 또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도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의 목적에 대해서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유지하고요. 또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러시아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편 이제 미국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들은요.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환영하는 데 대해서 푸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네.
이 구소련 시절 같은 영향력, 위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여 만에 열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죠?
네, 지난 14일에 이제 시안을 방문했는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격적으로 이 모디 총리가 처음 방문한 시안까지 가서 직접 이제
네.
환대를 했죠.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많이 만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베이징에서 만나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동해서 환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방문이라는 얘기죠. 또 15일에는 베이징에서 모디 총리와 또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공식 회담이 열렸는데 주로 이제 경제 협력 확대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모디 총리의 이번 방중이 이 경제 협력 강화에 이제 가장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가 이번에 철도와 광업, 또 정보통신, 제약업, 금융업 여러 분야에서요. 총 24개의 협력 문서에 이제 두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을 했는데
네.
총 규모는 앞서 이제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100억 달러면은 굉장히 큰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한 규모인데요. 모디 총리가 집권 후에 이 해외에서의 투자 확대와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인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에 또 투자가 중요하겠죠. 모디 총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특히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이고 또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또 중국은 중국 역시 그동안에 이제 인도의 사회 기반 시설,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또 중국은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신실크로드, 이제 육로와 해상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그런 신실크로드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신실크로드 육로의 시작점이 아까 이제 두 정상이 만났던 그 시안이고, 또 인도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사업에도 투자를 했고, 특히 이제 인도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참여를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나라가 함께 서명한 이 경제협력 문서 중에는 이 고속철 부분도 매우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큰 문제인 국경 분쟁이라는 갈등 요소도 안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뭐 이제 국경 분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네.
뭐 청나라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니까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광활한 국경을 접하고 있고 국경 분쟁이 계속돼 왔고 1960년대는 뭐 전쟁까지 났었으니까요.
네.
또 최근에도 이제 양측이 이 국경 주변에 이제 군사력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이런 이제 충돌 등으로 해서 긴장이 고조됐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모디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에서도 이 말씀하신 국경 분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양국군의 매년 상호 방문, 또 국경에 이제 배치된 부대 지휘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늘리고요.
네.
군사 한라인, 이제 직통 전화선이죠.
네네.
이 한라인을 구축을 해서 만일에 있을지 모를 그런 이제 긴장 상황이 실제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